아침에도 읽었듯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 거기에 보면 바울이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먼저 편지를 쓴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후서, 그 다음에 디도서는 하나님의 집을 치리하는 목사가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침으로 적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지침과 함께 교회의 여러 요소들, 목사, 집사, 그 다음에 연로하신 분들, 또 나이가 이제 비슷한 그런 분들, 나이가 어린 분들, 또 교회에서 도와줘야 될 분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쭉 다 3장에서 이제 5장까지 설명을 하고, 6장에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이제 던져줍니다. 교회에 이런 질서가 있고, 조직이 있고, 뭐 섬겨야 될 대상이 있고, 사랑으로 또 뭔가 베풀어야 될 것과 같은 일이 있고, 이거 모든 게 다 있는데,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 핵심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것은 왜 내가 믿는가, 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믿음 생활의 목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무언가를 획득을 하려고 하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문제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있어도 믿음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그런 모든 게 허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인가, 이거를 디모데 너도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된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는 종과 주인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종이 복음을 통해서 해방의 자유, 구원 이런 거 이제 얻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거를 자기 실현이나 성취, 이걸 위한 이득의 수단으로 삼아서 주인을 멸시하고 주인에게 대항하고 뭐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봉기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리가 모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 제도를 하나님이 반대하시지만 인간의 부패, 죄 이런 게 너무 깊숙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은 복음이 온 세상을 돌고 한 1800년, 1900년 지나서 드디어 노예제도 이런 것들이 다 붕괴가 되고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는 이와 같은 시대를 이제 맞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불교니 뭐 이슬람 이런 데서 한 게 아니에요. 다 기독교에서 한 겁니다. 기독교. 근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인간의 그 죄가 너무 깊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1절에서부터 이제 10절까지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체적인 내용이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런 가운데 내게 부가 오고 이득이 생기면 그건 감사한 건데, 그러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이걸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그러면 나중에 그가 파멸에 이르고 심지어 자기를 찔러서 꿰뚫고 이래서 멸망하게 된다, 가룟유다 같이 된다, 발람과 같이 된다, 아간과 같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이 주는 그런 교훈은 신앙생활 아니면 믿음, 이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개인의 이득, 개인의 자기 실현, 성취 이런 걸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바뀌면은 그러면 성도도 무너지고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목회자가 정신을 잘 차리고 그리고 너 자신도 살펴보고 교회에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는 법하고 또 다른 제목으로는 교회와 목사의 생존 전략.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이제 거짓 교리를 가져오는데 이것을 막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목사와 그 다음에 성도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또 특히 지금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거잖아요. 디모데에게 목사가 본을 보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번에 디모데전서 6장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걸 이제 어떻게 강해를 해야 될까. 지금 여기 21절로 돼 있는데 이걸 몇 번에 나눠서 어떻게 강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그러려면은 이게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야 그걸 나눌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걸 쭉 생각을 하는 가운데 어쨌든 1절에서 이제 10절은 그렇게 이제 나눠진 거예요. 근데 이제 11절부터 어디에서 이제 끊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11절. 그래서 11절에서 16절까지 끊어야 되냐, 아니면 11절에서 19절까지 다 해서 끊냐, 아니면 11절에서 쭉 다 해가까지 21절까지 해서 끊어야 되느냐, 어디서 끊어야 이제 그 말씀을 이제 강의할 텐데,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데서 끊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는 바울이 이걸 글을 썼을 때 머릿속에서 앞부분 이렇게 했으면 뒷부분 이렇게 해서 이게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준에서 성경 말씀 거기까지 이제 강의를 해야 그래 오늘 오전 설교한 거하고 오후 설교한 게 두 개가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부담이 없이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깊이 생각을 하면서 여기 가서 보면 3절부터 쭉 나오는 게 이득을 추구하는 그런 내용이고 또 17절에서 19절에는 부유한 자들에게 또 명령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걸 가만 보니까 바울이 1절부터 19절까지를 한 덩어리 지금 생각해서 그래서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11절에서 19절까지 좀 이렇게 묶어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1절부터 10절, 그 다음에 11절에서 19절 이렇게 이제 하니까 딱 대조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10절에는 교회 안에 병이 무엇인가, 아니면 성도들 안에 있는 병이 무엇인가, 이거를 진단하는 거고, 11절에서 19절은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처방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딱 이게 들어가서 맞더라고요. 그래서 앞부분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뭐냐, 아니면 성도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뭐냐 이걸 이야기하고 뒷부분은 그럼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요소가 뭐냐, 성도를 바르게 세우는 요소가 뭐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10절 이해한 다음에 11절에서 19절 이게 나와야만 그래야 결론이 딱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20절, 21절은 또 다른 거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주제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서로가 대조가 되는 걸 먼저 보여드리고 그런 다음에 11절에서 19절 말씀을 조금 차근차근 이렇게 강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시작이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가 갑자기 180도 전환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쭉 나가다 갑자기 180도 전환이 되는 그러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1절에서 10절은 잘못된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부패한 자들, 마음이 부패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예수님 믿는 이 신앙생활을 자기 이득을 실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도구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여기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고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고 그래서 욕망에 사로잡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것들을 쭉 1절에서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심지어 그 종과 그 다음에 주인의 관계도 종과 주인이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종이 이거를 됐구나,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내 이득에 이런 그 수단으로 좀 삼아야 되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모두가 다 일어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이런 그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설명한 다음에 11절에 가서 그러나로 180도 전환을 하는 거예요. 대비를 크게 보여주는 이와 같은 문장이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1절에서 11절에 거기 나오는 거짓 교사들은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나 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문장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짓 교사들, 또 그들이 가져오는 거짓 교리들, 이런 것들, 교회 안의 문제, 성도단의 문제를 다 말한 다음에 지금 디모데에게, 여긴 지금 목회서시니까 1차적으로 디모데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바르게 목회를 하고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디모데에게 어느 면에서 경고를 주는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 이들이 이제 주장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는 논쟁을 해서 그 일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삶의 본을 보여야, 그래야 거짓 교사들의 이런 거짓 교리들을 물리칠 수 있다. 1차적으로 이게 지금 목사에게 준 거니까, 그렇죠, 이 글이. 동시에 이것이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되면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거짓 교리들이 교회 안에 자리를 잡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지키는 일의 최전선이 디모데 같은 목회자에게 있다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진단, 문제를 다 진단하고 처방은 목회자가 잘 해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성도들 개개인이 제대로 잘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바울이 준 처방은 가서 여러분과 제가 좀 이따 이제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목사가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라 이런 게 아니라 목사의 인격, 성도의 인격,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도가 아니다. 무슨 어떤 제도를 바꿔갖고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리를 이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라 인격,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있을 때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리들이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한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 가다 갑자기 180도 전환해서 그러나가 나온 이유가 이제 그렇다. 두 번째, 자, 앞부분은 거짓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거짓으로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내부를 보면 다 자기 거 추구하는 거, 자기 거 추구하는 거. 그 앞부분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대비를 하려면 그러면 그렇지 않은 믿음은 뭐냐 이거죠. 그렇죠? 거짓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 보기에 뭐 좋은 것 같고 그런데 결국 안을 들여다보면 자기 거 추구하는 건데, 그러면 이 나머지 이제 11절 이 뒷부분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냐, 이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 4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 교만하고 무지하고 그 결과 논쟁과 말다툼과 시기와 분쟁,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이제 생길 수밖에 없고, 그 특징이 뭐예요?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따르는 것을 이득이라고, 이득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이 답이 11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화 하고 디모데를 이렇게 부른 다음에 한 단어씩 한 단어씩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11절 12절에 하나님을 하는 사람은 첫째 이것들을 피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돼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이게 목적이 되잖아요. 이런 가운데 내게 재산이 주어지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목적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이제 알아야 된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은 바울이 이제 말씀을 주면서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서 끝을 내면은 그럼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가 나와야 비교를 하면서 내가 그걸 따라가야 될 텐데, 그렇죠? 10절에서 딱 끝나버리면은 그러면 답이 안 나온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답을 주는 부분이 11절에서 19절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혹시 이제 가시거든 1절 10절 읽고 그 다음 이 구절을 11절에서 19절 읽으면 이게 문제고 이거에 대한 답이 이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절에서 2절은 종과 주인의 관계, 관계 윤리를 이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2절은 바울이 역시 하나님의 종인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 디모데가 종이잖아요. 주인이고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인격적인 명령,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거하고 이제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 2절은 종과 주인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 로마 사회의 어떤 사회 구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내용은 뭐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해야 된다. 이게 핵심 주제잖아요. 지금 종과 주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거를 목회자와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거를 좀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내용이 11절, 12절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당시의 종이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과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해야 되는 것처럼 동일한 원리가 하나님의 종인 디모데에게도 적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는 지금 목회하는 그런 그 자리에 있으니까 목회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는 그러한 그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걸 또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인격, 그 다음에 목회자의 그 선한 싸움, 이런 것까지 이제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그런 그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거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3절에서 10절에는 거짓 교사가 나오거든요. 세 번째. 자, 근데 11절에서 16절은 좋은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 교사하고 좋은 목사가 대비가 돼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 1차적으로는 목사인데 여러분이 그냥 모든 성도 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면 금방 대비가 이제 될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고, 그런데 실제 그 내면을 가서 보면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여기 4절부터 시작해서 6절 쭉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한번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3절부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에 모독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일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만 좋아한다. 이런 것들로부터 논쟁하고 말다툼하면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그런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고 해서 거짓 교사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언가를 정말 낱낱이 분석을 하잖아요. 정말 이걸 사람이 이걸 글로 쓰려고 해도 쓰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부패한 사람들의 그 내면을 정말 상세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논쟁, 분열,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가져오는 이런 어떤 시기 질투,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구조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20몇 년 동안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이 교회를 통해서 지나갔습니다. 참 그런데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교회 무슨 일을 이렇게 해, 뭐 섬기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 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다가 결국 그게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를 떠나는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보게 돼요. 특히 목사를 해야 되겠다 어떤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뭔가를 그냥 열심히 추구하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늘도 아까 어떤 분들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목사가 되느냐, 목사 만드는 무슨 시스템이 있느냐 뭐 그런 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는 교인들이 세우는 거다. 무슨 신학교를 다니고 뭐 교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꼭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유명한 목사는 다 신학교 안 다닌 사람이라고. 스펄전도 신학교 가본 적이 없죠. 말틴 로이드 존스도 신학교 가본 적이 없죠. 무디도 가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 근데 가장 훌륭한 목사를 치라 그러면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특히 미국 침례교회는 신학교를 다녀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서 우리를 잘 이끌고 가는 목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그러면 목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의 구조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자꾸 내 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뭘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금방 알아보잖아요. 사람들이 아 저건 자기 거 추구하려고 저러는 거구나. 뭐 일을 하는데 꼭 끝에 가면 자기 걸 추구해서 이렇게 해서 뭐 뭘 좀 만들어서 올리고 뭐 하는 그런 일에만 관심을 이렇게 하면 하루 이틀 이렇게 해서 1년 2년 지나가다 보면 저 사람은 저거 하려고 교회 온 거구나 이렇게 이제 되면 성도들의 신뢰를 다 잃게 되잖아요. 그러면 절대 목사 못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는 다른 데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성도들이 신뢰라고 성도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목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의 어떤 그 자아 성취, 자기 성취 이런 걸 위해서 무슨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결국 그게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인정이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또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이렇게 생기는 거를 이제 보게 되고 뭐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 그냥 막 돈을 또 보내달라고 그러고 뭐 쓰고 뭐 등등 해갖고 이런 구차한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뭐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그 얼마나 구차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력도 주시고 다 그렇게 되겠지. 그거를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 바울이 예상을 하고 그리고 뭘 얘기하는 거냐? 디모데 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보고 너는 이것들을 피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를 멀리하다. 이 문은 맞는 말인데 거짓 교사들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같은 잘못된 그 죄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거, 이게 성도들을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 된다. 거기서 도망쳐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서 이 16절은 앞에 3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목회자 개인이 어떻게 영적으로 대처해야 되는가. 근데 그거는 진짜 다른 거 없어요. 목사의 인격,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대조가 나오는데 17절에서 19절이 왜 갑자기 나올까?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하지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즉 부자들 얘기가 갑자기 끝에서 또 나오잖아요. 이게 그럼 어디서 이 얘기가 나오냐? 3절에서 10절에 지금 부자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본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 이상으로 무언가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 잘못을 범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다 얘기하고 나서는, 그럼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좋은 부자가 돼야 된다 하는 걸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좋은 부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되니까 여기 17절에서 19절이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 부유하게 필요 이상으로 어거지 방법을 다 동원해갖고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고 이런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자들, 이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여기서 바울이 끝을 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은 악한 건가? 부자는 다 문제덩어리인가?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답, 그 답이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거죠. 문제는 돈, 돈의 존재가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가 문제가 되는 거다. 돈을 사랑하고 돈만을 추구하면 그러면 반드시 파멸로 가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기가 가진, 자기에게 주어지는 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주어지는 그 부의 양이, 내게 어떤 부가 주어지든지 그를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일에 사용하면 그것은 영원한 보상을 얻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부를 잘 사용하는 것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17절, 18절, 19절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세상의 부유한 자들에게 명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고 선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바울이 명령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까지 여기 뒤에 제시하는 그런 구조로 나와 있으니까, 1절에서 10절 강의를 했으면은 그러면 11절에서 18절까지 같이 묶어서 이렇게 강의를 해야 앞과 뒤가 이렇게 딱 대조가 되면서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한 그런 목적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9절은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필요 이상으로 부유하게 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경고, 이거를 균형 있게 보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을 이렇게 가서 보시면 바울은 어떤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돈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돈 자체를 악으로 단정해서 성도를 비현실 세상으로 몰아넣는 거, 돈에 신경 쓰고 살면 절대 안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다 가난하게만 살면 일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하면서 참 느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7명, 8명 여기 교회에서 지금 1000명까지 오다 보니까 아주 작은 교회에서부터 조금 큰 교회, 큰 교회 뭐 이렇게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중형교회까지 그렇게 왔잖아요. 다 특징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한 10명 될 때 특징이 있고, 교인이 한 100명 될 때 특징이 있고, 200명, 300명 될 때 특징이 있고, 지금 우리가 1000명이 될 때 이런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근데 이런 거를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규정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교인 수가 작으면 자연스럽게 교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친밀하게 이렇게 사귈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생기는데, 지금 우리 교회 같으면 예를 들어 성경을 확산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걸 온 세상에 알려야 되고 그러면 그런 작은 교회는 100개, 1000개가 있어도 그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또 이렇게 한 1000명쯤 되고 재정이 이제 어느 정도 들어서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일이 돈이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헌금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돈을 우상처럼 여기는 게 잘못된 거죠. 근데 돈이 전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 극단적인 잘못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현실적인 그런 그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내게 따라붙는 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돈이 따라붙었잖아요. 제가 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이 이새의 막내 아들로 진짜 별거 없는 그런 가정에 태어났는데 나중에 그가 왕이 돼갖고 그런 호화로운 그런 삶을 살리라고 생각을 해봤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거 추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왔습니다. 그게 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자기 시대에 마련해 놓고 솔로몬이 그걸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마련한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유연하게 해야 된다. 돈을 추구하는 그런 삶, 그것만 추구하는 삶, 그건 성경이 원하지 않는데, 그렇다 그래서 돈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그것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다. 이거를, 그래서 바울이 뒷부분에 부자들이 이렇게 해서 영원한 것 같은 보상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앞뒤를 잘 마무리해 놓으니까, 1절부터 19절까지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균형을 가지고 읽으면 상당히 현실 감각이 있는 그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11절에서 19절은 교회의 생존 방식을 우리에게 이제 제시해 주고 있어요. 이 교회가 세상 밖에 있는 이와 같은 기관이 아니고 세상 안에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 가지 세속적인 가치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 주로 많이 들어오냐? 박해를 당할 때는 별로 안 들어옵니다. 박해를 당할 때는 교회가 뭐 이렇게 사람도 많이 늘고 박해도 전혀 없고 이렇게 이제 될 때 세속적인 가치가 조금씩 해서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상황이 비슷했어요. 그래서 조금 지나서 한 30년 지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쓸 때 첫사랑에서 이미 떠나 있기 때문에 첫사랑에서 떠나지 말고 돌아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 순수하게 온전한 걸 지키려고 했는데 벌써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와갖고 그래서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가는 이와 같은 지금 형편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 여기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그 디모데에게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이 교회를 지키는 길은 어떤 사람의 프로그램, 화려한 전략, 뭐 예배당 꾸미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피할 것은 피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할 건 추구하고 싸울 것은 싸우고 붙들어야 될 것은 붙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있다. 1차적으로. 물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목회하는 그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목회자와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것들을 이제 추구하고 따라야 되겠죠. 근데 1차적으로는 교회에 서고 쓰러짐이 목회자에게 달려있다. 그거를 디모데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으로 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교회의 생존 방식이고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는 목회자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디모데한테 에베소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너도 알다시피 그러니까 목회자가 바른 것들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제게 부담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강의 설교니까 제가 이걸 하지 강의 설교가 아니면 제가 이걸 해갖고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 하겠어요 여러분? 대다수 목사가 하기 힘든 거예요. 이게 강의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에게 내가 그렇게까지 뭐 100%는 완전하지 않아도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또 여러분도 이거 목사에게만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11절에서 19절을 좀 상세하게 강해를 하겠습니다. 한 여섯 가지 정도로 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11절에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것을 위해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여기 가서 보니까 디모데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짓 교사들하고 싹 대비가 되잖아. 벌써 갑자기 오 디모데야 그래도 되는데, 지금 그렇게 이해해. 오 내 아들아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오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짓 교사들은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들인데, 디모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를 꼭 잊지 마라.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리를 가지고 돌아서 교회를 망치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최전방에 나와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목사다. 지금 그거를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타락이 다 누구에게서 시작이 되겠어요? 교회의 타락이 목사에게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도 목사에게서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교회의 서거 쓰러짐이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 목사에게 이제 달려 있고, 이거는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저도 대학에 이제 있었고, 그럼 총장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는 대통령이 잘해야 되는 거고, 회사도 사장이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모든 조직체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타락은 언제나 목사 한 사람의 타락에서 또 타협에서 시작이 된다. 제가 요즘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참 목사님들 어려움도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고, 이러면서 참 목사하는 게 진짜 어렵겠구나, 요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뭘 하려고 할 때 성도들의 그 이해가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고, 제가 또 미국에도 좀 살고 이러다 보면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 이제 반복이 되는데, 목사를 쫓아내는 그런 일이 그냥 다반사예요. 장로라고 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갖고 참 지저분한 그런 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갖고, 그러니까 이게 생존하기 위해서 목사가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그냥 막 해갖고 자기 사람을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고는 생존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겠구나, 이런 그 슬픈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방식대로 이게 좀 이렇게 구동이, 목사도 그렇게 구동이 되고, 여러분 성도도 그렇게 구동이 돼야 이게 같이 되는데, 너무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목사가 잘못한 경우도 많지만 성도들도 세상에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목사를 괴롭히는 그런 경우도 너무 많은 거를 우리 주변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목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특히 대부분의 목사는 생활비를 교회에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어느 면에서 직업 아닙니까? 평생토록.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자리를 이걸 어떻게든지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돌게 되면, 그러면 하나 타협하고 불이한 일 쪽으로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자리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참 그게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참 슬픈 그런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가만히 보면서, 목사가 타락을 하면 교회가 이제 타락을 하기 때문에, 바울이 젊은 디모데가 좀 의기소침하고 이렇게 좀 박력이 없고 좀 그런 스타일의 이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이제 경고를 주는 거죠. 타협하면 안 된다. 거짓 교사도 이런 거 추구하는데 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일이 왜 생기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자꾸 두려워하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중직 목회 어둠에서 이제 지금까지 해오는 그런 상태인데, 이중직 목회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지금 현 시대에는 오히려 좀 더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사람들의 그 부당한 압력이나 이런 거를 목사가 견뎌내려면은 그런 데서 조금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중직 목회를 하는 것도 참 좋은 그런 일이겠다. 특히 현 시대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서 19절은 단순히 덧붙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문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해답이라는 거. 다시 말해,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를 자기 성취, 자기 실현의 도구로 삼으려고 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대답은 정교한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규율을 만드는 게 아니라 법칙을 만드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올바로 서는 거다. 목회자가 이렇게 될 때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 그래서 좋은 성도 또 좋은 목회자는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11절에서 16절에 첫 번째, 이것들을 피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 바로 앞에 있는 3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리, 왜곡된 신앙생활, 그리고 이제 탐욕, 그 결과 나중에 이제 파멸로 빠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쭉 나열을 했잖아요. 이런 걸 피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5절에도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게 목사가 됐든 아니면 성도가 됐든 거짓 교리,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와 같은 관행 앞에서 거리를 두고 그들로부터 떠나려고, 그런 교리들로부터 떠나려고, 그래서 어떻게든 순수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성경적 확신에서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성경에 대한 확신. 그래서 정말 교회 성도들도 목사가 성경적인 확신을 가지고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잘 다스리는 장로들, 또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겨라, 그 이야기를 매튜 헨리가 잘 부양하고 잘 도와줘야 된다, 물질적으로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엔 얘기를 하지 못했지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가서 보면 17절에 잘 다스린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존경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존경이 아니라 똑같은 존경이 어디에 나오는,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들을 존경해라, 존경하란 말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앞에 가서 과부들 이야기할 때 그 존경이 뭐예요? 잘 부양하는 거잖아요, 앞뒤 문맥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앞뒤 문맥이 목사가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이런 거를 교회 성도들이 조성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같이 나가는 거지 목사 혼자만 얘기해서 될 그런 일이 아니다. 정말 감사한 거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좋은 그런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교회가 어려움 없이 오게 된 거, 정말 하나님께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썼냐 하면은, 피하는 것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추구해야 된다는 거, 따라가는 게 있어야 된다. 뭘 따라가야 되냐?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도망만 하면 고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무언가를 따라가서 그걸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여기서 나온 의, 의는 올바른 거잖아요. 올바른 거, 정직한 거, 그렇죠? 이런 걸 따라야 되고 추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가틀리니스,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런 인격체처럼 실제 삶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믿음은 말 그대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또 믿음은 신실함을 또 이야기하니까 이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고, 사랑을 또 추구해야 된다. 예수님의 사랑, 그러면 예수님이 얻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을 목사가 추구하고 성도들이 이제 추구하고, 그 다음에 인내를 추구해야 된다. 이게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조금만 아프고 그러면은 제 아내에게는 아파서 이게 뭐가 안 되겠다 그러고, 그래서 엄청 아내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데, 하여튼 어쨌든 어려운 자리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그 지속성을 지금 인내라고 했는데, 뭐 육신적인 그런 건 좀 있는데, 그래도 몇십 년 지금 이러고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영적인 거 이런 거에서는 조금 지속성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추구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온유. 온유는 힘이 있는데도 절제하는 힘을 그걸 온유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거 더러워 그렇게 단순히 피하거나 물러서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올바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까지 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계속 싸워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는 것도 아니고 성도하고 목사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짓 교사들, 마귀의 교리를 가지고 오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을 대적하는 그 싸움을 좋은 싸움이다, good fight이라고 지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 목사 특히 그러면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고 자기 안에 무슨 죄가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래서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와의 이런 그 선한 싸움을 목사가 잘 싸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게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가서 보시면 바울의 유언, 유언의 맨 마지막 말씀, 그게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야, 이건 정말 굉장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죽기 전에 가고 임종하는 자리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 믿음을 지켰은 즉 이후로는, 그렇죠, 나를 위해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왕관이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바울이 하는데,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자꾸 뭐 신천지하고 싸우는 이런 게 아니라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나하고 싸우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위해, 이것은 앞뒤 문맥으로 와서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선한 싸움을 지금 싸우는데 이런 것들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최종 목표가 뭐냐, 그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게 다 허사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첫 번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붙들어야 되고 그거를 확고하게,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하고, 예, 그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했다. 그래서 가끔씩 간증이 필요하고 다 그런 거예요. 선한 고백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이제 하게 될 때 그것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그런 좋은 동기가 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런 선한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도 있었고 너무나 좋은 그와 같은 증언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역자가 되면 좋겠다고 추천하니까 바울이 그 사람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자, 이것과 함께 14절에 또 뭘, 13절에 모든 걸 얘기하냐.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네게 명령을 한다. 이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때 격려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고 물러서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리시는 분임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을 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이런 그 기적을 이루셨잖아요. 이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이길 그런 힘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것을 내게 명한다. 명한다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예, 이건 군대 용어라 그랬어요. 상관이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면서 언젠가 주님께서 나타나시는데 가서 보면 14절에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거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바울이 자기 때 예수님이 오실 거다 이거를 예상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거, 지금 어떠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때 그 나타나심을 보일 터인데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여 그것도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15절부터 16절 읽으면 이게 누구의 성품이에요? 속성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그런데 13, 14, 15, 16을 쭉 연결하면 이 하나님의 속성이 지금 누구에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명시적으로 이게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하지 않는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하긴 하지 않겠고 17에서 이제 19절은 앞에 부자에 대한 그런 경고가 있었잖아요. 자기 필요 이상으로 뭔가를 추구하다가 멸망에 빠지는 자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읽을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확실하지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그러니까 부자라도 믿음 생활 잘 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눠주게 하라. 이러면 부자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청지기로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든지 그건 좋은 부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고. 또 그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 보고할 때가 있는데 이때를 대비해서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부자가 다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을 얘기했는데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병이 뭔가, 목회자에게 성도에게는 병이 뭐냐 이걸 이제 드러내줬고 11절에서 19절은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이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들어있어요. 그런데 치료 방법은 제도나 법규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의 변화라는 거. 특히 목사의 변화. 목사가 정확하게 하나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래야 교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병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나는 무엇을 지금 피하고 있는가? 지금 디모데에게 피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피하는데 그치면 안 되고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무엇을? 그 다음에 정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고 있는가? 또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꽉 붙들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영원히 사는 거 하나님과 함께 그거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11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거짓 교사들하고 달리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너는 거짓 교사들이 추구하는 그런 방법, 태도 이런 모든 거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줬던 이 명령의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오늘 다시 한번 울림을 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